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7월 28일 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뜻의 You only live once라는 영어 문구에서 단어들의 앞글자만을 딴 YOLO, YOLO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시한다는 의미인데요. YOLO를 외치면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즐기면서 살자 하는 걸 YOLO의 삶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까지는 세계를 비롯해서 한국의 청년들 중에도 바로 이 YOLO 라이프를 외치면서 젊을 때 현재를 즐기자며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계획 없는 소비를 즐기던 청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열심히 돈을 벌고 모으면서 재테크 공부까지 하는 2030 세대가 늘고 있다네요.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기 더 어렵게 됐고 저성장 시대가 갑자기 와버렸기 때문이죠. 청년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모으고 하는 건 좋은데요. 재테크를 위해서 도에 넘치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너무 꿈을 잃고 아둥바둥하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하는 북한 새로읽기 코너도 함께하고요.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월북한 탈북자에게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밝힌 이후 국경과 개성시를 이중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대 비상체제에 맞게 방역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성시의 완전 봉쇄 및 구역별, 지역별 격폐와 격리, 검진 사업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건일꾼들은 주민들에 대한 검진을 강화해 방역사업에 바늘만한 파열구도 생기지 않게 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가입 20주년을 맞아 대화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27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박정학 조선아시아협회장이 ARF에 대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글이 게시됐습니다. 박 회장은 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세안 지역 연단의 목적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대외 정책적 입장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0년에서 1989년까지 북한 경제가 연평균 4.7%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1950년대 중후반 10%를 웃돈 성장률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2%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북한의 장기 경제 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주요 7개 산업의 생산량 추이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조태영 한은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북한 경제는 1950년대 후반에 일시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누적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 상태를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종시대 때 시작된 한국의 군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태도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입니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형마트들이 정부가 주관하는 농산물, 외식, 농촌여행 소비 촉진 캠페인 대한민국 농알 갑시다에 동참해 대규모 농산품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농알 갑시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농가와 외식, 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농식품부는 추가 경정예산 재원을 활용해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 촉진,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6,277만 달러의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시간 27일 코로나19 감염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서고 65만 명이 넘게 숨지는 초유의 사태에도 한국과 중국, 도이칠란드, 카나다 등은 발병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드로스 아다노움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요약 보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는 WHO가 직면한 최악의 세계보건 비상사태라며 방역조치를 엄격히 지켜야 세계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를 작은 독감에 불과하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고발됐습니다. 브라질 내에서 코로나19로 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보우소나르 대통령의 부실 대응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브라질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브라질의 보건 분야 50여 개 단체는 코로나19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유로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ICC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뉴스체크 시간.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뉴스 때문에 난립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을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국가 비상방역 체계 강화를 지시했잖아요. 먼저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이 26일에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3년 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분계선을 통해서 재입국을 했는데 검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군도 북한의 발표 이후에 조사를 거쳐서 2017년 한국에 정착한 24세의 남성이 강화도에서 헤엄을 쳐 월북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한국에 온 탈북민이 재입국하는 경우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엔 조금 사안이 다른 게 북한 당국이 이 탈북민에게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에서는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 해당한 검사를 진행해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도 보도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1차적으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해당 부문과의 연계 밑에서 철저히 조사 장악하고 검진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일 같은 보도를 종합해보면요. 지난 19일에 월북한 이 탈북민이 본인의 원래 고향이었던 네. 개성까지 이동했고 5일 동안 숨어 지내다가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때 당시 검사를 진행했는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발견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후에 이 북한 당국의 대응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정치국 비상회의까지 소집을 했다고 하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월북자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인 25일에
네.
노동당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당 정치국 차원에서 비상 확대 회의가 소집된 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처음이에요.
네, 북한 매체들은 회의 소집 배경과 관련해서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회의 결과 해당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때 대한 당 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시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24일 오후에는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구역별, 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는데요.
예.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북중 국경을 차단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은 적은 있지만 북한 내 특정 지역을 전면 봉쇄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개성이 그래서 지금 폐쇄가 된 건가요?
예, 봉쇄 조치를 했다고 북한 당국이 발표를 한 거죠.
네, 자, 근데 사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한 명 발생했다고 시 전체를 봉쇄하는 건 좀 과민한 대응이 아닐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기엔 또 그런데요. 그만큼 북한 당국이 이번 사안을 좀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또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 대처하는 당국의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탈북민과 접촉한 경유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고 또 중앙 차원에서 개성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위생물품과 물자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외에도 식량 공급과 땔감용 석탄, 간장, 된장, 소금 등 기초식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철도성과 농업성 등 관련 부처들이 협동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 정부가요, 이 탈북민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라는 북한 주장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사견치 않은 네. 점이 있잖아요. 이 20대 탈북민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네.
한국의 방역 당국은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접촉자로도 분류된 적이 없다는 건데요.
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우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회견에서 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전산 시스템에 확진자로 등록돼 있지도 않고
네.
접촉자로 관리되고 있는 명부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의심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 자료, 그러니까 한국의 자료에는 확인되지 네. 않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경찰청에서 이 사람과 접촉이 매우 잦았다고 생각되는 두 명에 대해서도 바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또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북한은 그동안 자국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해왔잖아요.
네.
코로나 청정국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 내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을 경우 그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북한이 6개월 넘게 코로나 감염자 0명이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죠. 또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북한 내에서도 이동이 통제됐잖아요.
네.
주민들의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자 북한 당국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번 탈북민 재입북 사건을 활용한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주민과 군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비상 확대 회의에서 전당과 전 사회적으로 강한 조직적 규율과 행동과 사고의 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비상 방역 지휘부의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 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유지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좀 유추가 가능하고 납득이 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북한, 또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일단 탈북민이 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오늘 이 이야기 좀 자세히 내막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엔 NCT 드림이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이 그룹은요, 한국의 3대 기획사 중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입니다. 원래는 NCT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의 세 번째 서브 그룹이었는데요. 10대들로만 이루어진 청소년 연합팀이고요. 성인들에게는 힐링을,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걸 포부로 기획이 됐어요. 활동 연령이 만 19세 이하였습니다. 멤버 중 한국 나이 기준으로 만 20세가 지나면 NCT 드림을 졸업하는 그런 형식의 그룹으로 기획이 됐었죠. 현재는 그런 독특한 졸업 제도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NCT 드림이 부릅니다. Ride In!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요즘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이 교체되고 또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교체가 되죠.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 담당자를 교체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북한이 최근 네.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가 됐죠.
네, 아주 살얼음판이 됐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어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작년 3월에 발탁이 됐는데요, 장관으로. 예. 북미 관계가 이제 답보를 계속하면서 그럼 우리라도 먼저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렇게 네. 했지만 결국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말에 북한에 그럼 개별 관광을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한 발짝 늦었다는 평가가 예. 있었어요. 왜냐하면 관광 지금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의 호응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재임 1년 2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북한 당국과 공식 회담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성 발언도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이러면서 전격 사퇴를 했는데 이런 시점에서 국정원장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 또 통일부 장관 등등 남북관계의 핵심적 지위에
네.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당시 비밀특사 비슷하게
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사람이 지금 현재 박지원 국정원 내정자예요.
예.
그리고 또 당시 서훈 대북전략조정단장 당시 이제 남북정상회담 실무자였는데 지금 이번에 청와대 안보실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년 전 정상회담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네.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대북정책의 주요 실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 일단 교체가
그렇죠.
됐습니다. 굉장히
네.
상징적인 자리인데
네.
새로 임명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일단
소개해
국회의원이고요.
주시죠. 네.
그리고 민주당 대표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의 통일부 장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태영호 의원이
네.
북한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
태영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과거에 주사파 학생운동가였던 걸로 알고 있다. 지금은 혹시 전향했는가?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전향했다는 내용을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이인영 후보자가 과거에도 주사파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네.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화제가
네.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화제가 됐고 지금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인영 의원의 경우 대학 시절에 실제로 그럼 주사파 학생 운동가였나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러게요. 1987년
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에요. 당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이른바 이제 전대협이라는
네.
그 단체 의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주사파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당시 전대협 87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초대의장을
네.
이인영 씨가 했는데 당시 전대협을 만든 게 누구냐면 이른바 비밀 주사파 학생 조직이었던 반미청년회라고 하는 곳이
네.
이 전대협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고려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미 청년회가 이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반미 청년회가 87년 전대협을 만들고부터 대략 89년까지 전대협을 사실상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주사파 학생운동 조직인 반미 청년회가 전대협을 장악해서 아니 전대협을 만들어서. 전대협을 지휘하고 있다. 네.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첫 번째 초대 의장이었던 이인영 씨는 당연히 반미청년회 회원일 것이다.
예.
이렇게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이제 주사파다라고 하는 딱지가 사실은 꽤 오랫동안 붙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참고로 그 반미청년회 같은 경우는 1988년에 반미청년회 회원 12명이 검거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흐지부지 되면서 90년 이후로는 이제 반미청년 그룹이 아니라 다른 주사파 학생운동 그룹이 전대협을 장악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87년부터 89년까지는 이 주사파 학생운동 그룹 반미청년회가 장악했고 그 당시에 이인영 씨가 전대협 의장을 했다.
네.
이거죠. 네.
그러면 뭐 사실 이 주사파 학생운동가였다는 추측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또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일단은 뭐 지금은 과거에도 지금도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네.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은 또 네. 어떤 인물인가요?
네,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김정일 북한 당시 국방위원장이었죠. 특사였던 송호경 당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수시로 만나가지고
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특사 밀사였죠 밀사. 그랬는데 정상회담 성사 잘 되고 성과도 있다고 스스로 자평했었는데 DJ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 성사시키려고 몰래 비밀리에 돈을 한 5억 달러 정도 북한에 주게 됩니다.
예.
그것도 불법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그래서 3년형의 실형을 네. 선고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하고 당시 이제 현대가 그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로부터 150억을 받았다. 이런 사건도 같이 있었는데 현대로부터 150억을 받은 것은 무죄로 판단이 됐고요. 그러나 북한에 불법적으로 현금 5억 원을 전달한 것은 유죄가 인정이 돼서 형을 선고받았던
예.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도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 당시 5억 달러를 준 게 아니라 계약서가 하나 더 이면 계약을 해가지고 차관 형태로 25억 달러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는 서류가 이번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지금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네.
그게 지금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금 5억 추가로 25억 해서 3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그 순수한 의도가 약간은 뭐 남과 북이 정말 만났다. 이거보다는 이게
그렇죠.
대가를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노벨 네. 평화상도 받고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럼 어쨌든 뭐 이 두 사람이 대북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요. 문재인
네.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제부터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이인영 장관이 청문회에 나오기 전후로 해서
네.
또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했던 몇 가지 발언을 추론해 보면 대북 정책의 방향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인영 장관이 꺼낸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강산 문제에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 관광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위해서 국내외 공감대도 지금 확산하겠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여행사를 대상으로 안내도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런 개별 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네.
내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 코로나 상황들을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적절한 시점이 되면 북한과 이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하겠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 문제예요.
네.
핵 문제에 대해서 이인영 장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밝혔다.
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도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북한은 실제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일단 풀면 네.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창의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창의성, 상상력 이런 걸 동원해보자 하면서 다양한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찾겠다는 겁니다.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 이산가족 문제, 그다음에 인적 교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해서 뭐 결국 한반도 평화라든가 북핵 문제도 해결하겠다 이런 기존의 뜻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네.
뭐 큰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결과물이 중요할 텐데요. 문재인 네. 정부의 뭐 이런 사업 구상을 통해서 결국 중단된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번 교체를 다 보면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박지원 국정원장, 그다음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까지 이 인물을 쭉 면면을 보면 한마디로 2000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네. 이것을 2020년에 다시 해보겠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정상회담 이미 여러 차례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정상회담 전국으로 남북 문제를 잘 풀어오다가 지금은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을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 바로 그날 뭐라고 했냐면 제6차 전국 노병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네. 참석해서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효과적인 자유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딱 들어선 그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네요.
핵재결이 어렵다는 네, 거죠.
이거 그리고
이 말은.
핵을 비핵화를 하는 것도 우리 손에 달려있다. 약간 그러네요. 이런 느낌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네. 다시 남북정상회담 네. 재개될 수 있을까 조만간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북미 협상이 또 조만간 재개되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협상 대상인 미국이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요. 더구나 미국의 경우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14% 정도로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14% 정도가 격차나는데 이게 안 좁혀지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일단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한 코로나 사태로 지금 15만 네. 명이 사망해가지고
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는
네.
조금 회의적인 분위기.
사실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11월에 대선이 있고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북한까지 놀아볼 여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설사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가 된다고 해도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대체적으로 뭐 그럴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그것도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만약 선거에서
예.
지금과 코로나 문제로 인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된다면 선거 때까지 그렇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정상회담이 될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선호했잖아요.
예.
그리고 일부 제재 완화도 고려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전에 정상회담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네.
북한도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네.
얘기를 하냐면 독재자를 합법화시켰다 이런 아이고. 주장을 한 적도 있단
네.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되면 대북 강경론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이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네.
그런 발언들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고위층이 아닌 실무진에서부터 차곡차곡 꼼꼼히 협상하는 그런
네.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한동안 북미 협상이 대선이 끝나고도 안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선거 끝나면 잘 될까? 이것도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셈이죠.
그렇겠네요. 지금
네.
또 선거가 겹쳐서. 미국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또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북 실무자들은
네.
대거 교체가 될 상황이고요.
대거 교체가 됐죠.
아, 참 앞날을 내다보기가
어쨌든
쉽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네. 이렇게 해서 대거 협상을 반드시 재개하겠다고
네.
하는 굉장히 너무 노골적인 인력 배치를 했단
계속
말이에요.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네.
해보려고 할 거고요.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 같고요.
네.
다만 할 수만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런 것도 추진하려고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경제 뭐 네. 협력을 해서 막 협상해 가지고 결국 정상회담을 올해 안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돼도 내년 초에는 하겠다 이런 건데 코로나 사태가 조금만 더 장기화 된다면 아마 조만간 정상회담은 역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듭니다.
네, 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네. 뭐 요즘 화상회의 많이 하잖아요.
화상 정상회담.
화상으로 정상회담이라도 한다면
이것도 좋은 그것도 방법이네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건 실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인영 장관이 된다면 네. 추진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또 새로운 대북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망까지 나눠봤습니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노래 잘하는 가수로 꼽는 여가수에 반드시 들어가는 가수 중에 진주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1997년에 데뷔했고요. 지금은 대학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진주 씨의 엄청난 가창력이 돋보이는 노래로 난 괜찮아 라는 곡이 있는데 이 노래는요. 1978년에 발표돼서 다음 해 초에 열린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디스코 레코딩상을 수상했던 글로리아 게이너라는 가수의 노래가 원곡입니다. 뭐 우리나라 가수는 물론이고요. 다이애나 로스 같은 수많은 유명 팝 가수들에 의해서 리메이크나 샘플링이 돼서 계속해서 다시 불려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원곡 제목은 I Will Survive고요. 자, 그 노래를 한국 여가수 진주가 다시 부른 난 괜찮아 함께 들어보시죠.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맞는 말을 쓸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화요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 피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오셨나요?
네, 기부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사회에 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얼마 전에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한 80대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수영 강원산업 회장인데요. 무려 676억 원, 약 5,6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오늘 이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저 이 뉴스 봤는데 어떻게 이런 돈을 이렇게 선뜻 기부를 하시나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네. 어디에 기부를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수영 회장이 기부한 곳은 대학교인데요. 네.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 기부했습니다.
네.
카이스트는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 또는 평양이과대학과 비슷한 한국에서는 과학 분야 최고의 대학이죠.
예.
이 회장은 지난 23일 오후 카이스트에서 약 5,600만 달러 가치의 부동산을 출연해서 이수영 과학교육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부 약정식을 했습니다.
네, 카이스트 뭐 국내 최고의 그 똑똑한 인재들이 간다는 그런 뭐 일종의 공대인데요. 자, 여러 군데 기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카이스트에 기부를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가 한 얘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이수영 회장은 카이스트에서 국내 최초 과학 분야 노벨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세계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반도체 석박사 연구 인력의 25%가 카이스트 출신이라면서 카이스트가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드높이는데 이번 기부금이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의 기부는 2012년 670만 달러, 또 2016년에 약 90만 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내놓은 것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총 기부액은 약 6,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평생 어렵게 모은 거액을 우리 사회 발전에 써달라고 기부하는 모습 참 대단한데요.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 기부가 조금 익숙한데 네.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잖아요.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분인가요?
네, 이수영 회장은 서울이 고향입니다.
네.
1936년 4월 28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서 사남산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경기 여자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거기서 법학과를 졸업합니다.
네.
하지만 첫 직장은 기자로 시작합니다.
와, 뭐 최고의 명문 고, 최고의 명문 대 이렇게 졸업을 하신 분인데 보통 법 쪽으로 법을 전공하면 가시던데 기자가 된 이유는 뭔가요?
이시영 회장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보는데요.
네.
아쉽게도 낙방합니다. 마음이 크게 상했지만 점차 극복하고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죠.
네.
그러던 어느 날 학원 게시판에서 공고문 하나를 본 뒤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언론사인 서울신문에서 신입기자를 뽑는다는 안내문이었는데요.
예.
그때가 1963년이었는데 서울신문에서 10기 수습기자로 일하다가 한국경제신문으로 옮긴 뒤 1980년까지 약 17년 동안 기자로 일합니다.
와, 근데 이수영 회장이 서울신문에서 4개월만 일하고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왜 그만뒀죠?
서울신문에서 견습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디딘 그녀였지만 따돌림 등으로 4개월 만에 사직서를 쓰게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자서전에 쓴 내용이 있는데요.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자그마한 여기자 하나가 들어와서 고개 빳빳이 들고 편집국을 다니는 내 모습이 곱게 보여질 리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했던 거죠.
네. 뭐 사실 그때 1960년대 상황이 여성이 대학교에 간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한국의 최고 대학인 서울대에서 법을 공부했다는 것부터 일단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인데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4개월 만에 좀 떠나게 됐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 이후부터 더 잘 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서울신문을 나오고 나서 서울경제신문에 스카우트 됐는데요.
예.
여기서 스카우트는 어떤 회사에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받는 거죠. 그는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고 이병철 삼성회장을 비롯해서 고 정주영 회장 등 정재계 인사 등을 만나면서 소위 얘기하는 중요한 기사를 많이 씁니다.
네.
하지만 1980년에 전두환 정부가 서울경제신문을 강제 폐간합니다. 그때 언론 생활을 그만두고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 그 사진 봤어요. 정주영 회장하고 이병철 삼성 회장 사이에서 사진 찍은 거 봤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
네.
뭔가 네. 멋있더라고요.
흑백 사진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그때 사업이 성공하면서 큰 부를 이루게 된 계기가 됐다고요, 또 그게?
네, 그렇습니다.
네.
기자들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매진한데요. 그는 선친이 딸의 결혼 비용 등으로 남긴 약 420달러가 들어있는 적금 통장 두 개를 사업 미천으로 해서 경기도 안양의 목장에서 돼지와 소를 키웠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돼지 두 마리로 시작한 목장이 천 마리로 늘어나면서 전국에 소개될 만큼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목축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불을 일군 건 모래채취 사업에서였는데요. 1988년에는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면서 강원 산업을 키우고 또 여의도 백화점 일부 매입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네, 뭐 소를 키우고 모래 채취하고 부동산 사업까지 정말 뭐 기자의 사업가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다 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82살에 결혼을 하셨다고요?
네, 80년 넘게 독신으로 살던 이 회장은
네.
2년 전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자 또 첫사랑이었던 남성분과 결혼했는데요. 대구 지청장을 지낸 김창훈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3일 약정식에도 부부가 동행했는데요. 이시용 회장은 남편과 함께 사회에 기부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쭉 독신으로 살다가 80대의 나이에 첫사랑이었던 남성분과 결혼도 하시고 진짜 멋있네요. 자, 한편에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이시용 회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녀가 기부한 이 돈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정철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easy as one, two, three. All simple as do, re, mi. ABC, one, two, three, baby, when we go.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요. 나 아직 옛날 실력 안 죽었어 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참 잘 쳤는데요. 오랜만에 치면 못 칠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쳐도 그 실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있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I have still got it. 자, 여기서 still은 여전이란 뜻이고요. get은 무언가를 없다, 손에 넣었다는 뜻이죠. 여전히 내 손에 있어,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숨겨둔 실력 하나쯤 갖고 계시죠?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아직 옛 실력 안 죽었어. I have still got it. So,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29일 수요일은 흐리고 낮 동안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영 14도, 해산 17도, 청진 19도, 강계 20도, 함흥 원산 21도, 평양 신의주 개성 사리원 22도, 해주 2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3도, 청진 24도, 함흥원산 25도, 해주 27도, 개성 28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해산 29도, 강계 30도입니다. 해상 날씨도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 상승한 $41.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이 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8% 상승한 $1,931에 마감됐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99.05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월북한 탈북자에게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밝힌 이후 국경과 개성시를 이중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대 비상체제에 맞게 방역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성시의 완전 봉쇄 및 구역별, 지역별 격폐와 격리, 검진 사업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건 일꾼들은 주민들에 대한 검진을 강화해 방역사업에 바늘만한 파열구도 생기지 않게 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가입 20주년을 맞아 대화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27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박정학 조선아시아협회장이 ARF에 대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글이 게시됐습니다. 박 회장은 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세안 지역 연단의 목적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대외 정책적 입장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0년에서 1989년까지 북한 경제가 연평균 4.7%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1950년대 중후반 10%를 웃돈 성장률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2%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북한의 장기 경제 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주요 7개 산업의 생산량 추이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조태영 한은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북한 경제는 1950년대 후반에 일시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누적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 상태를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종시대 때 시작된 한국의 군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입니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형마트들이 정부가 주관하는 농산물 외식 농촌여행 소비 촉진 캠페인 대한민국 농알 갑시다에 동참해 대규모 농산품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농알 갑시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농가와 외식, 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농식품부는 추가 경정예산 재원을 활용해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 촉진,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6,277만 달러의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27일 코로나19 감염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서고 65만 명이 넘게 숨지는 초유의 사태에도 한국과 중국, 도이칠란드, 카나다 등은 발병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요약 보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는 WHO가 직면한 최악의 세계보건 비상사태라며 방역조치를 엄격히 지켜야 세계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를 작은 독감에 불과하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고발됐습니다. 브라질 내에서 코로나19로 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보우소나르 대통령의 부실 대응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브라질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브라질의 보건 분야 50여 개 단체는 코로나19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유로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ICC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휴가지나 관광지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참 많다고 해요. 북한에선 애완동물이라고 한다죠. 귀엽다고 키울 때는 언제고 왜 그렇게 무정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만 많이 드는데요. 인권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요. 동물들도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이렇게 버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한국은 요즘 장마철이라서 폭우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도 계속 날이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북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장범준의 빗속으로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할게요. 비가 오면 빛이 나는 내 사랑.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날이 이렇게 굳을수록 우산 같이 쓰고 더 힘내며 함께할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
비가 오면 빛이 나는 내 사랑 이런 밤에 뒤척이면 내 맘은